예수님의 모습을 일곱 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일곱 별은 1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일곱 교회의 사자고요. 일곱 촛대는요, 교회거든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쥐고, 쥔다는 거는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는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아, 또 너무 쉽다고. 알았어. 어려운 거 하니까 대답 안 해봐, 쉬운 거 했더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뭐예요? 아, 질문 잘 들으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사람 뭐예요? 늦게 와도 자리 딱 비워놓으면 아, 맞아. 그래, 맨날 늦게 온대. 다음에 이 자리 없애버려. 빨리 대답 안 해요. 이거 별로 안 외운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 안 오는 사람 뭐예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타고 간절하고 그냥 잠이 잘 안 오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 교회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푹 숨으세요. 이러다가 이 교회가 망해가지고 넘어지면요? 예, 예수님 손해입니다. 난 잘납니다. 그럼 그때 숨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한 두 달 정도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냐? 내 교회가 아닌데.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고 충성하다가 정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참 힘들고 그럴 때는요,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농대 치고 싶어서 그 생각이 들 때는요, 그땐 또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걱정도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요,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그때는 또 편안하게 주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핵심이 뭘까요? 2절, 3절, 요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할 만다. 한마디로 뭐 어쨌단 얘기예요? 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널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첫 글자가 그 행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행위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근데 여기 쓰는 행위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수고, 인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잘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 해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칭찬입니다. 칭찬 가운데에서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건 좋은데 게으르지 아니한 거,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거 칭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아니한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아닌데? 게으르지 아니한 거에 반대가 어떻게 부지런한 게 되나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농땜만 안 치면 게으르지 않은 거죠. 뭐. 그러면 게으르지 아니한 걸 부지런한 것과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는 맞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그 원문상 내용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한 것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버텨준 것 이런 의미인데, 우리 글에는 이게 이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부지런했다는 칭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뭘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했는지를 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그 칭찬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견디고 가는 말은 전부 인내에 넣으면 되겠다. 그죠? 에베소 교회가 참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인내. 또 뭐가 있죠? 수고도 있네요. 수고하는 사람은 인내가 꼭 필요하죠. 그럼 교회에 위해서 충성할 때 충성, 수고 잘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는 거 꼭 필요합니다. 성질 그 함부로 내지 말고요. 물론 잘 안 내시겠지만 참고.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꼭 옆에서 그 헛소리 하는 사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일하는 데는 그런 인내가 필수입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2절 중간에서부터 3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 하나 있네요. 이것도 요약해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이건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별. 분별력도 좋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믿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
아, 물론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웠다는 얘기죠.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칭찬인가 보세요. 수고했죠, 인내했죠, 지혜로웠죠. 보통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몸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 머리가 안 따라줘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근데 몸으로도 열심히 충성하고 또 말씀에 다시 지혜롭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에베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가령 담임 목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럼 누가 설교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내가 말씀을 잘합니다 이러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안다고 치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딱 들어보다가 아니네. 그냥 당신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합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고 당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오세요. 가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없던 시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없고요. 전부 조각조각 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 이래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돌려 쓰고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편지들도 많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려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칭찬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부지런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대단히 많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촛대를 옮길 만큼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해온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자체가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할 만큼 중대한 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네.
처음 사랑이라는 게 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의로 사는 건지 그런 걸 모를 사람은 그거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처음 사랑 그러니까 뭐 현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첫째 왜 그러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이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시작해가 하다가 보면 사천사천 하나님은 어디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내만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성가대 같은 그런 거 그런 경우 많아요. 찬양을 누구 보고 하죠? 정말 하나님 보고 해요?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아니면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운지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교인들이 아 은혜가 됐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고 오늘 또 교인들이 또 뭐 그래 밖에 뭐 했나 그래가 뭐라 그러면 어떨까 자꾸 성도들이 의식이 돼갈 때는 하나님 자리에 이미 쉽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그 말이에요. 그 자체를 죄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던 교회가 차츰차츰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이 빠져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옮기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렇게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거기 그만큼 위험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요즘 옛날 같으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처절한 투쟁을 벌여와야 했거든요. 또 이단과 싸우려면요. 때로는 자기 형제를 잘라낼 만큼 모진 일도 겪어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느냐는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스스로 교회가 허물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누가 기억해야 될 말이냐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스스로 허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될 거는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일이 아니고,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요건데, 충성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자꾸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번에 일을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거는 이루어내야 하고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자꾸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진짜 목표는 형제 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이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요. 정말 충성하고 잘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함께 일하는 그 옆에 형제가 더욱 사랑스러워질까요? 아니면 미워질까요? 미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일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형제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지면 일을 잘 하고 있는 건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미워져요. 이럴 때는요, 일을 중지하거나 늦추는 게 맞습니다. 뭐부터 회복하고요? 형제 사랑. 쉽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일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이것이 교회가 굳건하게 써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을요, 뭐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 갖다 버린 건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어쩌다가 이걸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걸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혹은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생활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좀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 출애굽.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거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나 뭐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요, 거의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를 돌아옵시다. 그러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막 아내는 뭘 잊지 말아야 할까요? 많이 잊고 살죠. 무엇을 잊지 말아요? 남편 얘기합시다. 나도. 남편은 뭘 잊지 말아야 하나요? 예? 열심히 밥에서 먹여준 거, 그거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거는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톡닥거리고 싸우다가, 싸우기는 싸우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싸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싸우면서 속으로는 이 싸움 계속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무슨 끌 수 없냐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요. 싸우다가 잠시 중지해놓고, 이 사람한테, 이거 당신 본 적 어디야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포항시 떡산동 236번지 그랬거든요. 그 제 본적입니다. 우리 이 사람 본적은요, 대구시 북구 노원동 1645번지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웃으면서 맞구나 하자. 자기 본적 버리고 내 본적을 자기 본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 사올 일 더 있냐, 맞구만 합시다. 그래 안 사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본적을 버리고 내 본적을 자기 본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더 사올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 그 이튿날 학교 가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요, 옆에 있던 그 후배 녀석이, 야 그거 재밌다, 그래 그 이튿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본적을 물은 겁니다. 그래, 친정 본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 대판 싸운 겁니다. 그 이튿날 학교 가서 형님께 우린 베레스입니다 이 차도. 제가 한마디 한 게 뭐냐면요, 야, 무턱대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물을 때는 우리 사람이 본적을 그렇게 말하려는 거 알고 물은 게다 이놈아. 아무따나 몰라서 물은 게 아니다. 그래, 아무따나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자기 본적 버리고 와서 본적이라고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은 것, 이걸 제일 잊지 못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남자들이 부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남편을 자기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좀 싸울 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비하면 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별 거 아니야. 내 인생을 갖다 걸었는데 뭐 갖고 사오냐 해보면 사오는 건 좀 뭐 허접스레한 거 갖고 사오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각자가 이유가 다르고 결혼하게 된 동기나 과정이 다 다를 겁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그 감정은요,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면 3년을 못 넘기고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3년 간다 그래요. 평균 7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그걸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여건 원만한 그 참 가슴 떨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일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하고 결혼한 남녀는 그러한데 가령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잊지 말아야 할 처음 사랑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이것. 아, 며칠 전에 이거 갔다가 제가 다시 잊어버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0
예?
2장 20절.
뭔데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아,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아, 나도 저 날짜가 총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왔는데도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격으로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랍니다. 나는 5장쯤 갔나 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사랑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버리셨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걸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출석하는 게요, 왜 출석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출석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왜 예배 출석하죠? 습관이나 의무나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막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습관이나 안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지도 모르니까 에이,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첫째를 옮기리라는 이 말씀도 유심히 한번 보셔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냐 그 말이죠?
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옮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거든요. 첫째를 옮기리라. 교회 문 닫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게 옮긴다니까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옮긴다는 건요, 그 교회의 사명을 다른 교회가 받아서 그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감당치 못하면 그로서 교회가 문 닫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커갑니다. 다만 그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이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쓰러지거나 문 닫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거 하니까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본문 중에서 가장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 없느냐고 물었는데요.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오는 말씀 중에 여기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대요. 무슨 상?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 이게 어느 정도 놀라운 거죠? 하늘 과셨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이게 왜 감동적으로 와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감동 별로 안 받아요. 아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 이후로요. 아담이 쫓겨날 때 혹시나 돌아갈 수 없을까 싶어서 돌아가 봤더니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없을까 싶어서 돌아가 봤더니 못 가겠더래요. 왜? 주의하게 전부 잘 기억하실 텐데. 참 성경 구절은 이자 못 버리고 이제 만화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금.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루 돈은 하염 금. 그뿐이요? 그루. 그룹하니까 또 GROUP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룹은 천사를 가르친 말이죠. 천사가 두루도는 화연금을 들고 그 길을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날 때에 생명나무 과일하고는 우리하고는 철저히 격리되어 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잘 안 되죠. 왜 감동 안 되는지 아세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여러 모임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발랑한 입이 좀 아픈데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알면 속 터집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아담과 그 시대 사람들이 천년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얼마 살아요? 100년 살죠. 천년 살던 그분들이 우리 100년 사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하루살이. 아, 우리는 한 80년, 90년 살면 잘 살았다고 호상 그러잖아요. 그 초상집에 가서 울지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마, 잔치고, 복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웃고 떠들고 놀잖아요. 꼴랑 80, 90까지고요. 근데 천년 살던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면요. 자, 이래 생각합시다. 우리는 100년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10살 때면 죽을 운명입니다. 나이 9살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요. 90 먹은 노인네 같이 쪼글쪼글 해가 벨벨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생각나겠어요? 그게 우리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모르고 지금 신나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담이 천년 살았다고 우리를 보고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이러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 그 뒤에 하나님이 써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래 이놈아, 네 나이가 천년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저 쓸데없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있다가 겨우 천년밖에 못 사는 게 그게 자식이 오래 산긴 줄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무한대분의 천은요?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천은 제로입니다.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는 아담이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겠다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막 그런가 보다 이리 여기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 과실 가는 것을 나이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뇌 같은 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는 거는 창세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재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는 머리가 다 안 쓰고 있거든요. 무거운 머리 중에 평생 써야 5%도 못 쓴답니다. 쓰지도 않은 머리 왜 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나면 목 잘 부러지라고 무거운 머리 이고 다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아담이 이 두뇌를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느 정도 됐을지. 놀라운 일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우리를 보면요. 아담의 IQ는 한 2만쯤 되고 우리 IQ는 100입니다. 그 중에 또 좀 높은 사람이 140만 돼서 천재란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아담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붕어 IQ 3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낚시에 물리가지고 올라오다가 입술 찍 찢어져가 떨어진 그놈이 3초 뒤에 그 와서 그거 또 문다고요. 붕어 IQ 뭐 3밖에 안 된다니까 하고 웃고 앉아있는데 그거나 아담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기나 다를 바 없어요.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끝에 가보면요. 생명나무 과일이요. 강가에 주렁주렁 달렸죠. 에덴 동산 처음 만드셨을 때보다가 더욱 풍성하게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회의하는 도중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은 숨 쉬십시오. 그럼 100% 찬성이죠? 그거하고 여기 저기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하고 비교하면요 같은 유형일까요? 좀 다를까요? 틀려요?
그건 숨쉬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심판해서 이렇게 숨쉬라고 말씀하시는
귀 있는데 안 들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아, 어쨌든 하고 명확하게 분류만 해내면 잘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회의 중에 그 얘기는 농담 같고. 아, 요거는 왜 심각한데? 네? 아니, 낮은 사람이 설명은 뜨듬뜨듬 해서도 감각적으로 아니다, 기다, 이런 거는 지금 잘 판단하는데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회의 중에 하는 얘기는 모두가 찬성하라는 얘기고, 이거는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겁니다. 못 들으면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선고에 가까운 이야기 맞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렇게 팍 찾아내버리네. 심판이 있다라는 암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요, 크게 칭찬 들었습니다. 장하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죠.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갑시다.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8절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이요, 나중 하는 표현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고는 여기 같을까요, 다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어 있을 수 없는 분이란 얘기죠.
그럼 아까 이제 일장에 산다고 해서 내가 저를 죽었다고 하면 조금 뜻이 같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이 이런 전혀 다른 표현이 중복대가 나올 때 이게 같은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보셔요. 그래서 같은 의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점이요, 나중이요 하는 자체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어 있을 수 없는 분.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같다고 보기에, 같다고 봐도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에 포항이에요. 옛날 포항에, 제가 나온 게 동지상고인데, 동지상고하고 포항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다 딸아지 중에 딸아지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객지에 나가보니까요, 포항에서 왔다 그러면 완전히 깡패로 취급을 해서, 포항에서 대구로 전학 간 내 친구 하나를 담임 선생님이 포항서 왔다 하지 말고 경주서 왔다 해라. 그래 소개를 시키더랍니다. 쉽게 말하면 포항고등학교도 엄청난 딸아지 학교였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보면요. 근데 저 학교가 나중에 굉장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명문의 대열에 올라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다가 어느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에 자기 모교를 몹시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고 누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모교가 포항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 모교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세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70몇 년도에 동지상고를 졸업을 했거든요.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분은 자기 모교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당신 그 모교나 내 모교나 막 다른 지방하고 비교해보면 딸아지 중에 딸아지였다는 거 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근데 그 후에 이 학교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네가 떠들고 다닐 그게 되냐, 그 말이 그 속에 어느 중에 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이분은 자기 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왜 그러셨냐고.
왜냐고요? 하도 그러고 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훗날 여건이 달라진 게 뭐냐면, 좋은 교장 선생님이 그게 오신 탓도 있지만, 다른 데가 다 평균화되어 버렸거든요. 대구나 안동이나 포항보다 훨씬 나은 지역들이 전부 평균화되어 버리고, 여기만, 입시를 해가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을 좀 탔고, 났기도 했고, 또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살려낸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동이나 대구 아이들이 일로, 유학을 오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한테는 그 당시에 내가 포항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하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니라. 이분의 말이 얼마나 위협적인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 소문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느냐. 여러분, 소문학교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구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본인들 생각은요, 자기들이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요, 너희가 정말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는데 너희가 정말 부유하니라고 말하면, 이거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뒤에 이 작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왜 그런 거니까,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정말 부유하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본들은 저게 궁핍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부유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것은요,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결국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가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라도 하면 게임이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옛날에 일본에 돈 빌리러 갔거든요. 일본이 돈을 좀 빌려줬으면 우리가 IMF 사태를 안 맞아도 되었습니다. 돈 빌리러 갔더니 뭐라 간지 압니까? 독도는 그 땅이래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땅 아니다 할게, 돈 좀 빌려도 이럽니까? 아니면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돈 빌려갔다 못 빌렸어요. 돈의 위력이 그런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일본에 돈 많이 퍼줍니다. 일제라 그러면 사정 못 쓰고요. 아이들 보는 만화책, 비디오 다 일제입니다. 난 그게 하도 답답해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도요, 일본에 돈 퍼주는 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끔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이상한 선생님이다 이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늘 하다가 IMF 사태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젠 알았겠지. 그런데도요, 뭐라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한테 뭐 이 모양이냐?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왜 그런 거니까? 이걸 현실점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앞서서 저렇게 힘을 가진 게 몇 년입니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6.25 전쟁 이후죠?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일본이 우리 앞서 나간 것은 최근 50년 뿐입니다. 2000년 중에 50년이면 얼마 돼요? 우리는 5000년 역사 가는데만 많이 깎아줘가지고 일본하고 우리 역사를 한 2000년만 비교합시다. 2000년 중에 일본이 앞서간 건요, 최근 50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역사를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일본은 항상 우리에게 졌어요. 멸시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근데 잠시 지금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 뒤집힐는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거 뭐 잠시 들어다가 이내 뒤집힐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전체 역사를 훑어본다는 것은 이런 눈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인데 내가 너희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부유한 거다. 왜요? 처음부터 그 결과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것은 잠시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난하게만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중요한 것은요, 그 경제적인 부요보다가는 영적인 부요가 그게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 서머나 교회에 사실은 그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인데도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혹시 시험을 받아서 혹시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11절 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은 둘째 해의 사망은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를 그렇게 시련에 던지고 죽였던 그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둘째 사망에 다 삼키운 바 되리라. 그걸 그렇게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죽음이나 시련도 절대로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전제를 뭘로 다느냐 하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 큰 의미를 품고요,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 끝에 보니까 이 마귀가 너희를 10일 동안 그 환란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10일 가는 것은 그 샘에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잠깐 동안 너희를 그 환란을 받게 하리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잠깐이지만요, 이 현실 속에서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환란을 없애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좀 예수님답지, 없애주지는 안 하고요, 그게 그리 길지 않을 테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환란을 없애주지 않고 자꾸 참으라 하시나요? 그런 환란을 받으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없애주면 좋겠네. 뭐야? 크게야. 훈련시키려고요? 수가 없어지는데 무슨 훈련까지 있어요? 훈련하면 안 죽게 해가면서 적당하게 살아나도록 해줘야 되지. 이건 지금 죽을 판인데. 단순하게 훈련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이런 어떤 그 고난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행일 것 같아 보이는데도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요, 교회에 이런 박해나 아픔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부패하면서 교회가 쇠퇴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아픔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주 얘기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먹고 살만 안 하면 신앙 팔아먹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난을 어느 정도 견디어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고 바라시는 바인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참 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일 수도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영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디 전 부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경성해서 성경에 주는 이 교훈을 잘 깨달아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참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그리스도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들 꼭 보고 들으면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 인상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면 10분의 5를 드리겠습니다. 아, 말이 잘못됐다. 10분의 1.5. 400만 원을 넘으면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딱 만들어 놓고요. 월급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헌금하신 분. 이런 사람은 월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놔놓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보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분이 그럴 생각 참 재미있어요. 자기는 그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걸 썼나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사례 외에 책을 써서 인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쇄를 네 달 받으면 좋을 텐데 이걸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가 받으니까요. 연말에만 헌금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매달 들어오게 되면 낮아지는 거 맞습니까? 많이 낮아집니다.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이 목사가 돼서 그것 때문에 출판사에 이걸 매달 줄 수 없느냐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하고 놔둘래니 1년에 한 번 못 와가 주는데 해보니까 헌금의 수가 너무 많고 목사가 돼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한 이 참 나 이걸 어떡할까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귀한 분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거 보면서요. 제가 부러워요. 나도 언젠가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다. 해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 우리 더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기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자고 했죠. 왜 달라요? 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야, 영역지 사람들 대단하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일곱 교회의 그 상급에 대한 얘기가 다 다르게 나오지만요. 전부 다 그게 그겁니다. 동일한 건데 표현 방식만 달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그 팔복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 내 거다,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이 이거 어떻게 돼요? 일곱 가지 복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가르쳐서 그게 그것까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복입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다 같은 복인데 그걸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면요. 그걸로 아 참 말 잘못했다. 뭐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그걸로서 완전히 끝난 거 아닐까요? 같은 표현인데 같은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이 투쟁을 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기면요?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 가는 거 대회 나갔을 때 우승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씌워주겠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실보다는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죠. 그럴 때 이제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이 몸이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은 죽음의 개념을 세 개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죽음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끊어져? 아,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기억해 주세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끊어지는 거네요. 쉬운 말로 끊어지는 거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분리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900년 동안 살은 건 뭐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요걸 우리는 자꾸 죽음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는 세 번째 분리가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종적인 분리. 그때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고,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을 해가는 것은 유대인식 사고방식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세 번째 죽음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10절 끝에 보시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나옵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해라. 본문에서는 죽음을 각오해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쓸 때는요, 가만있어봐.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 많이 쓰는 문구죠? 헌신 예배 때.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고 충성하란 얘기죠. 우리가 이 구절을 쓸 때는요, 강조가 어디에 많이느냐 하면 충성하라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장로 집사 임직식 때 죽도록 충성하라. 찬양도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충성하라는 뜻으로 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충성하라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충성은 뭐예요? 신앙을 버리지 말라. 신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 뜻인데, 우리가 쓸 때는 의미를 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적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보세요. 제가 저보다 진대원 한 해 먼저 졸업하신 분이요. 저보다 나이도 좀 많아요. 나이도 좀 많은 분인데 졸업하고 강도사 1년 심호하고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과로래요. 시골에서 혼자요. 혼자 목회하면서 그 연세 많은 분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안 했겠어요? 나이가 그만큼 들어가지고 신학교 마치고 이제 강도사로 저 나갔으면 정말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평생 못하던 일 막 다 한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을 텐데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죽도록 충성한 거 아니에요? 자. OX를 합시다. 죽도록 충성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예.
아, 그럼요. 틀림 없다니까요, 그게. 받은 대로 하는데, 자, 그거, 저 죽도록 충성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참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 가지고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미련하다고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안 됐기 때문에 천국 가시지만 세상 사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죽을래 이게 이것도 할래 교수님 양자 특이
아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구절을 여기에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아, 그분에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미련하니, 뭐하니,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분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러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신 말씀하고 그분이 충성한 거는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충성해야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덧컷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관리를 잘 해가면서 오래도록 충성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의 어떤 그, 자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면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땅에서 부모를 경쟁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이제 생명이 길이라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비슷한 말씀처럼 그게 안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서 교회가 흠 하나 없다고 판단받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50대에 다 돌아가신 걸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보기도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나 이런저런 문제를 해가지고도 보면 그건 제일 아름다운 것은요 오래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누군지 이름 나와요. 어떤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면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그 어느 목사 얘기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목사들이 다 옛날에 다 가난했고 돈 생기면요 먹을 거 안 챙기고 책 산다는 게 충성 아니에요. 그리 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건강을 못 지켜서 일찍 죽어버리니 어떻게 해요 그래? 책 그거 다 어떻게 해? 그래서 건강을 잘 돌보면서 오래오래 충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교회도 성도들도 그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맞지 목사가 더 병 들어가지고 들어 누워버리고 못 일어나면요. 그나마 또 일찍 돌아가시면 잠시 득이 안 되긴 하겠지만요.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도록 병원에 누워버리면요. 교회가 책임 못 집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은 여름 성경학교 저 부장하다가 과로로 한 달만 돌아가셨어요. 그런 부분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아 그래 이제 오늘부터 너무 열심히 안 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죽도록 그냥 막 일 열심히 하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은요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죽게 될 상황까지도 있을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깨어름 부리지 말고 죽자 사자 충성해라 그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일 열심히 하라는 걸로 바로 인용하는 것은 문맥상 별로 옳지가 않다. 그러면서 저는 지혜롭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건강 돌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 챙기고 먹는 거 챙기고 잠 챙기는 거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충성하시던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분들이 참 여러 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이렇게 사나 목사 돼가지고 일찍 가면 안 되니까 마르고 닳도록 오래오래 하려고 건강도 돌보고 시식도 적당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집 사람한테 야단을 좀 많이 마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다. 죽어라. 뭐 이렇게 갖고 앉았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에 무조건 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막 덕컥 죽으면 숨겨라. 옛날엔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 네?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강대상에서
그랬나요?
많이 설교해요. 우리 교회는 헌신예배라는 게 네.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단어를 사용 많이 안 하시는데 지금도 어떤 교회들 가면 이 단어를 그냥
아, 혹시 누가 이곳을 갖고 인용해서 그렇게 충성하라고 하거든. 아멘 하세요. 에, 그거 아닌데 이러지 말고요. 좀 알았다고. 에, 그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하되,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는, 죽도록 충성보다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죽지 않을 만큼 충성, 오래오래 충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를 두 개로 잘 이해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서문학 여기까지 끝났네요. 아, 일단 버가모까지만 갑시다. 그러면. 아, 참, 땡땡 치는 사람한테는요, 이 구절을 해석을. 충성하라 이래 하면 됩니다. 땡땡이 치는 사람한테는 이게 인마 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안 했느냐 그럼 되고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 구절이 이런 의미니까 너무 그래서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러시죠. 자 12절 갑시다. 버가모 교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손 아 무조건 불합격.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양손 어디 물고 있는 아, 앞에 나왔다고요? 1장 여목에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맞아 1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16절에 돼 있어요. 16절 입에 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1장 이야기를 기억 안 해도 여기를 두 군데를 보면 예수님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뭐예요? 전설의 모양 가면 칼을 어떻게 물고 나오죠? 입에 이렇게 가로로 물고 나오잖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양손에 물론 든 거 아니에요. 그게 좌우의 날성검 때문에 좌우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칼은 하나예요. 좌우라고 해서 두 개가 아니고 칼은 하나인데 한 칼에 좌측 우측이 다 날이 섰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엌칼은요 한쪽만 날이 섰잖아요. 옛날 칼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우다가 그걸 본 겁니다. 칼 한쪽에만 날이 써 있었는데 어디 가서 싸우다 보니까 양쪽에 날이 다 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인들이 그걸 꼭 배워온 겁니다. 배워가지고 로마인들이 나중에 그런 칼을 쓰게 됐는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신묵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칼을 예수님이 입에, 그 칼이 입에, 근데 이제 전설의 고양처럼 입에 물고 나온 게 아니고요. 입에서 그 칼이 나온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상상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혀가 칼처럼 돼가지고 입에서 나온 형이 완전 귀신이다.
만에 그런 게 나오죠.
아, 만에 그런 게 나와요?
일본 나라
에이, 이상한 만화들 보고 땡기고
저건 뭐가 나왔다
그래. 저건 똥특해. 일본 만화에 그런 게 나온대요. 일본에 돈 갖다 주면 할 만큼 이렇게 또 일본 만화 보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일본 만화를 보는 자체가 돈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자본이고요. 아, 예수님 입이 왜 이렇게 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에 대한 위력이거든요. 아마 짐작컨대 이 버가모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판하시겠죠? 말로 그들의 어떤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상상을 해놓고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13절에요. 사단의 위가 있는데 그죠? 위가 뭐예요?
파는 것이다.
위.
앞에 파는 것이.
아니 위.
속부터.
이거는 국어 실력입니다. 위. 왕좌란 뜻입니다. 왕좌. 사단의 위익하는 것은 사단의 처소라는 뜻인데 이 위라는 것은 본래 왕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를 보존하옵소서 뭐 이러나요? 왕위 할 때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본부 소굴입니다. 버가모가 어디 있는 거니까 사단의 소굴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버가모를 사단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버가모에 뭐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소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전부 뭐겠어요? 이교도와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5만 책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책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학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잡신들을 연구하고 섬기는 자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란 뜻이고요. 특별히 이 버가모에 거대한 제우스 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남산타워 같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버가모 칸 위치 찾으면 되죠.
그대로요?
예.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도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너가 그런 데 살고 있다는 거 안다 이러지 말고 그런 데서 살면 되나 빨리 이사 가라 이래 안 돼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사단의 소굴이 어떻게 또 안다는 있더란 말이야. 그런 데 살지 말고 빨리 이사 가라 이래 안 돼요? 사단의 소굴에 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거기 있다는 거 잘 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뭐 하다고 해서 전부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예? 깊은 산속요? 전부 교회만 바글바글 모여 앉아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양반입니다만은요, 저, 시내 교회 가보면요, 요즘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시내 교회 또 가보면요, 교회 가는 길에 참 은혜가 돼요. 길가에 온통 술집이지요, 뭐지요, 많지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요, 온통 여자들이 벌거벗고 누웠어요. 예? 네? 어디 가요? 시내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알아요? 뭐냐면 한 딱지 있지 않습니까? 갖다 꼽아 놓으니까 이거 다 빼가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쫙 깔렸어요. 낙엽처럼. 그러면서 아들 어떻게 키우겠노? 아이고 내 이거 참 음란한 세상 못 살겠다. 내가 다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갈 데 없어요. 또 이제 직장생활 좀 하다 보면요. 아니 이놈은 직장생활 소개하다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게 때려쳐버리고 어디 가요? 신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다 신학교 가쁘냐? 형이 집에 신랑이 신학교 가려고 그러려면 잘 보셔야 해. 정말 가야 할 만한 사람이 가려거든. 밀어주고. 택도 없이 직장생활 하는 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신학교 가는 거 못하겠다. 가거들라며. 조금 붙들어 앉혀가지고. 버가모.
우리 옛날에 여기 살, 순천에 살 때요. 네. 이근육사가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요. 목사님 앞에서. 나도 회사 때려치고 신학이나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씀이 헝 신학에 쉬운 줄 알았다.
보자 이건주사 성질이 가도 되려나. 제가 보기에는 성질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뭐라고 항상 성질 안 부릴 자신 있으면 가야 되는데 성질 한번 내면 그걸로 내가 나중에 세레티박 해도 내가 성질 안 부리는 거 보세요. 세레티박 막 개사도 막 듣고 흘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뭐하다고 세레티박 하네. 그래, 함부로, 내 이 더러운 꼴 못 보겠다 해가 함부로 직장 때려치우지 말란 얘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속으로 있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내가 능력도 거기 있는 줄 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라도 승리하고 이겨내고 버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서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책망을 할 때 나오는 말이 그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기 발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뭐? 이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니까 겁이 나서 이 발람이 그 당시 선지자였던가 봐요.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라. 그래 불렀는데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저주를 못합니다. 못하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 민수기인가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뭔 짓을 했는지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아마 이 발람이 뒤에서 몰래 발락에게 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요런 방법을 써라. 그 꾀를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 꾀가 뭐냐면, 음행이란 거죠. 14절 뒤편에 있죠.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면서, 어디에 약해 있느냐 하니까, 이 음행에, 음행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이들이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런데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앞에 있는 발람이 가르치던 교훈하고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그 실패한 것은 이 음행에 유혹받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는 이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단의 소굴에 있으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음행이라는 곳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칼하고 총칼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사람이요. 훌륭한 신앙인이 나중에 여자한테 빠져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다 끄덕끄덕 오시네. 그 여자 골치 아프다 참나. 아니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이 어떻게 여자 앞에서 흔들려요? 정답은요. 종목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하나 잘한다고 다른 거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 뭐라 그럴까요? 성적 유혹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홍수, 노아 홍수의 주원인을 설명할 때도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멸망의 원인도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 음란 이것을 성경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위력적이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주로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죠. 이런 어떤 위험성은 남자들이 훨씬 큽니다. 여자들보다는요. 남자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얘기할 때는 꼭 남자들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형편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 뭐 남자들 이야기는 남자들 모일 때 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발요 남편 하나 정도는 딱 잡아놓으세요. 뭘로? 뭘로요? 성적으로 남편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려고 나가보더니 빙빙빙 돌지 아이고 당신만 한데 없더라 하고 돌아올 만큼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막 제 소관 이상인 걸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거 안 돼 있으시면 오늘부터 크게 회개하고 남편에게 밖에 나와가지고는 되게 뭐야 세상에 다른 여자들 쳐다봐도 아무도 눈에 안 들더만은 자기 집에 들어가 부인만 쳐다보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더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이 사람이 제가 신대원 가고 난 다음에 사모 뭐 공부를 본 스스로 좀 했어요. 송기는 목사가 쓴 사모 무슨 책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있더니 하루는 날 보고요. 여보 이거 이것 좀 봐라 하면서 듣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모가 목사를 돌보는 뭐 여러가지 방법 안에 항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부엉에 하루 한 일주일 정도 며칠씩 집을 비우기 전에는 비우게 됐으면 그 다음 사모가 할 일 뭐겠어요? 숙대요? 아마 그렇습니다. 숙대를 합시다. 그 원리는 저게 종용하면 신랑이 출장을 며칠씩 떠나서 객지로 가게 되거든 부인이 할 일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러 가기 며칠씩 떠나기 전 사모님이 할 일 교회 가서 철야를 한다 뭐 이래야 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들고 쫓아왔다는 거는 그렇게 거룩한 얘기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절대 철회하지 말고 남편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울 길을 딱 빼가 보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고 쫓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맞단 얘기예요? 틀린단 얘기예요? 멋진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참이야. 그것도 송기런 목사가 쓴 책이 그 모양이 돼가고 그랬어요. 성적인 유혹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 여자분들이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잘 못 느끼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남자들 내놔놓으면 깨지기 쉬운 그릇보다 더 깨지기 쉬운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했던 이 도가모교회가 이 문제에 쉽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성경이 참 묘한 거는요. 고대의 순결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관청에요. 왜 기생이 딸려있죠? 누구 그거?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요? 너 수청 들래 말래 하는 거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누구? 춘향이가 문제죠. 꼬끔방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그 관청에 왜 기생이 딸려있어요? 사또가 가족을 놔두고 혼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대용품으로 수도를 꺼 놔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부부간의 정조 개념, 순결 개념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난 딴 사람들한테만 정조 지켜야 된다고 난리 북새통 떨고 이랬던 게 옛날에 성결 개념입니다. 고대에 그랬는데 유독 성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를 그렇게 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얼마나 그 참 독특한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서 옆길로 새더라도 교인들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은 좀 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면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상을 주죠. 무슨 상을 주는 거니까 17절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급들도 앞에서 말한 생명나무 과실이나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나 내용상 동일합니다. 다만 이 교회 도인들에게 특별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만나 먹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도아디라가 아니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못 먹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먹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장 좋은 만나를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들이 못 먹은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러죠? 그 돌에요. 이름을 새겨놓은 흰 돌에 이름 새겨놓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직장 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그룹에서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명패. 그러니까 요거는 초청받은 사람들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다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신을 섬겨야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뭐 회사에서 뭐 안전지원제 고사 지낸다 뭔다 하는데 나 못 지내겠어 해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출입을 거부당하던 그들에게 출입증이나 다를 바 없는 흰 돌에 새긴 이름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출입증일까요?
천국의
출입증입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쫓겨났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 출입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용사 같은 담대한 용사 같은 교회이었지만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충실했던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그 음란함과 우상을 분별해서 그것을 좀 더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두아디라 교회 가면 또 나오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